유대인에게는 지혜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혜 문학에 탈무드라는 게 있는데, 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랍비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가 자기가 낸 그 시험을 통과하면 제자로 삼겠다 그렇게 하고 문제를 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두 사람이 각기 굴뚝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시커멓게 물었고 한 사람은 전혀 묻지 않고 깨끗하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씻겠는가 이래가는 게 물은 것입니다. 이건 뭐 거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얘기죠. 답도 뭔가 알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당연히 뭐 시커멓게 물은 사람 씻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나비가 틀렸다. 깨끗한 사람이 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커멓게 묻은 사람은 상대방이 깨끗한 걸 보고 아 나도 깨끗할 거다 이렇게 여기지만, 반대로 깨끗한 사람은 시커멓게 묻은 사람 보면서 나도 시커멓지 않겠는가 그래서 씻는다는 거죠. 이 문제를 끝내고 라피가 또 묻습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해요.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사람은 시커멓고 한 사람은 깨끗하다, 누가 씻겠느냐. 아까 라피가 대답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이제는 맞았다, 깨끗한 사람이 씻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라피가 틀렸다고 하면서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돌려보냈다, 그런 얘기가 그 탈무드에 나와요. 그 사람이 아까 당신이 말한 대로 대답을 했는데 왜 틀렸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틀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라피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떻게 똑같이 같은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사람은 더럽고 한 사람은 깨끗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둘 다 더러운 게 맞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오래전 탈무드에서 읽은 그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같이 굴뚝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러울 수가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둘 다 씻어야 된다? 굴뚝 안에서 아무리 더러운 걸 묻히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고 뭐 아무리 그 안 묻히려고 이렇게 할지라도 더러운 게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굴뚝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이미 더러운 게 묻은 사람이다 이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본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굴뚝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죄 가운데 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굴뚝에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했는데 죄 없이 깨끗한 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악하고 죄인이다.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점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 이거 그냥 성경에서만 하는 교리다, 신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제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그러한 그 깊은 인식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굴뚝에서 나온 존재다. 이것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깨끗한 몸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몸에 묻은 더러움의 차이가 있을지 모른다 했지만은 더러운 몸으로 나왔다, 여기엔 전혀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걸 입고 살 때에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너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문안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문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말하는 단지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그런 차원의 문안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문안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걸 보면은 바울이 말한 문안이라는 건 단지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 형제 이런 말을 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문안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이 문안이라는 것은 예수 안이라는 관계를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문안이라는 것이 제가 아닙니다. 22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화 아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들 몇이다. 이 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에게 문안을 하는데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이 가이사 집에 있는 몇 사람의 성도가 빌립보 교회에 문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랄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 바로 이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에게 문화한다 하면 그들 역시 분명히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화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문화하는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 정도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집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기거하고 있는 궁궐이죠. 그 궁궐을 의미해서 가이사 집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이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건 황제의 신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황제의 가족이나 황제를 시종 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놀라운 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기거한 그 집안에서 믿는 자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이 뭐 신하이든 황제의 가족이 종이든 상관없이 가이사 그 집에서 꽁꽁 닫혀있는 그 궁궐 속에서 믿는 성도가 생겼다 이것은 당시의 그 상황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북한의 김정일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 김정일이가 살고 있는 그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거를 상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란 이 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첫째가 뭐냐면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다. 둘째는 인간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어떤 장소에서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이 누군가를 성도되게 하는 데에는 절대로 사람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또 장소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성도되게 하시고 또 어떤 장소에서도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나시피 성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성도로 뽑히고 불려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남달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골라가지고 너희들은 성도 자질이 충분하니까 내가 성도로 뽑아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가 되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 되어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이라는 얘기죠. 착한 행동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굴뚝에 나왔습니다. 다 똑같이 더러운 인간이죠. 굴뚝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착한 일 한 사람은 깨끗하고 안 한 사람은 더럽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성도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은 아 성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말란 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모셔다 오면은 어떤 생각하냐면은 내 자신을 성도라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난 착한 일도 많이 안 하고 뭔가 봉사 헌신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감히 성도라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워. 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도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뭔가 겸손 같고 맞는 말 같으면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라기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걸로만 말할 뿐인 것이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어떤 업적을 많이 쌓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성도답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성도다운 사람은 내가 몽땅 뒤집어 쓰고 입은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게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나 어떤 일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 부족한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난 성도되게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 그 생각은 자기 자신을 훔치는 것이 아니고 꼭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들께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거라 그래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성도가 되려면 멀었다, 성졌다 이런 답을 내린다면은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볼 때를 이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내리치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시각에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하고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나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성도답지 않으니 성도답지 못하는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별다른 법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두 사람을 똑같이 볼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라면 살아간 사람이 달라지는 당연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믿는다 하면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사는 것과 같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뭔가 다른 삶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좀 다른 삶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뭔가 내가 보여주는 거룩한 삶, 그것 때문에 난 성도답다는 그런 모습이겠냐? 아니면은, 야, 난 지금 하나님께 속한 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기쁨이겠냐? 이런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자주 실수를 해요. 우리가 뭘 행하고 살든 그 모든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확인해 주는 이런 것으로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살아가진다면 그것으로 내가 예수께 속한 대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확인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내가 성도답다 성도 안답다 이런 쪽으로 구분되는 그런 걸 간다면 그건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판단이 꼭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넌 이렇게 이렇게 사니까 성도 아니야 이런 판단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행하는 것을 가지고 성도라 성도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행한 게 있으면 자기가 자랑스러워지고 행한 게 없으면 낙심하는 그런 것을 꼭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은 성도다 아니다 성도 아니다 이런 판단이 꼭 나와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성도 예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결과다. 이걸 여러분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그 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고 성도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이걸 아는 겁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냐. 성도라는 것이 우리의 악함과 죄악 때문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때문에 불려지게 된 것이다. 그 거룩한 일입니다.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성도 되었다는 이것에는 우리 행위가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아는 얘기겠지만은 그 아는 얘기가 실제 여러분의 인식으로 되어지야 한다는 얘기죠. 행위야 어떠든 상관없지 어차피 모두가 다 불속에서 나온 존재라는 거죠. 살인 강도든 온갖 좋은 일 다 하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불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게 묻었다. 여기에는 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불속에 나왔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러운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도질하고 도둑질을 했다면 시커먼 것이 묻은 채로 방도질 한 것이고 좋은 일을 했다면 그건 역시 시커먼 게 묻은 채로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게 인간의 본질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이 먼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살인 강도 같은 나쁜 짓을 한 사람만 지옥 보내시겠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뭐가 묻어있든 상관없이 살인 강도 그런 나쁜 일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시커먼 더러운 게 묻은 사람 몽땅 지옥 보낸다 이렇게 하신다면 좋은 일을 했든 하는 상관없이 굴뚝에 나온 자 시커먼 게 묻은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더러운 게 묻은 그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깨끗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지 내 행동 보면서 내가 성도야 성도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한다거나 다른 사람 행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분명히 성도가 아닐 거야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격만 있는 것이 없는 거 아니고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해 봐야 기껏 뭡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 속을 들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관심법을 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겨우 판단해 봐야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좀더 아주 성급답다 이런 판단을 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전부가 아니죠.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아니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착한이라 하면은 성도답다. 착한이라 아니면은 봉사도 안 하고 사는 것도 엉망이면은 성도답지 않다. 성도가 아니다. 자꾸 이런 판단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보시고 성도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남을 겉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다. 우리가 판단하시는 게 뭐냐면 단지 말씀 비춰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다. 이 정도뿐입니다. 성도다 성도다 이건 우리 판단이 아니에요. 단지 말씀을 볼 때에 저렇게 사는 건 아니지. 저렇게 사는 건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배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그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런 것도 그 상대방 잘못을 드러내고 판단한 예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살아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에 있지 못할 때 뭔가 말씀을 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게 됐대요. 그를 욕하고 판단하는 너 잘못했어 그를 찍어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를 돌아보면서 근심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의 성도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판단이 되어지지 않는 얘기죠. 이런 마음에서 문안이 나와진다 그래. 그게 성도의 문안이라 누가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되고 판단되어질 문제입니다. 이건 주님 몫이란 말이죠. 이건 예수께 다 맡겨놓고 우리가 신경세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성도로서 예수를 지은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내 삶이 지금 말씀을 쫓아가는가 저 형제의 삶은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누가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보면은 그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 있는 반면에 뭐 그런 사람이 있고 화를 잘 낸 사람 있는 반면에 좀처럼 화를 안 낸 사람이 있고 또 잘 웃는 사람 있는 말 잘 웃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고 친절한 사람이 있으면 무뚝한 사람이 있고 진짜 여러 기질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기질 때문에 또 기질이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종교적 기질을 가진 사람을 또 구분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아 저런 사람은 저런 성격의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좀 잘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기질인 사람 우리가 찾아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가려문다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보다도 어떤 일에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예수님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성질 급하고 무뚝뚝한 그런 사람보다 느긋하고 친절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가지고 부족할 생각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생각들은 사람이 기질을 보면서 성격 보면서 성도로 색깔을 부르신다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성도로 부름받겠습니까? 저야만 말하면 뻔하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안심할 뿐은 아니라 생각해요. 왜? 다들 나름대로 자기 성질과 살고 있거든요. 다 자기 성질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질을 보시고 성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벌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되죠.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선도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걸 입질을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그 기질을 보면서 당신 틀렸다, 당신은 선도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로 부르짖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으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가슴 깊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웃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한다 구분하기보다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구별과 용서하신 그걸 맛본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다른 사람 행동에 대해서 비난으로 그쳐버린다면 그건 아직까지 자신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부터 그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에게서부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라 이 말은 어떤 사람, 어떤 장소에 사는 사람인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다면 성도가 안 되어질 사람은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쪽에서 너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안 돼, 넌 굳이 불륜이다, 넌 성, 아무리 말해봐야 성도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기질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기질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적인 기질을 따로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열두리라 보면 그들도 서로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베드로는 다른 사도를 비해서 급한 성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그들은 동일한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셔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격을 같이 만들거나 같은 환경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소망, 여러 기질이지만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소망을 갖게 하셔가지고 그 소망을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거죠. 성격 급한 사람도 화를 잘 낸 사람도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같은 소망이다, 소망이 같다 그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얘기죠. 동일한 소망으로 일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 된 교회의 관계라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월드컵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월드컵 얘기가 사라질지는 모르고 있죠.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월드컵을 통해 대한민국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어울려 박수를 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박수를 치는 그 모습이 대한민국의 하나된 것, 이걸 보여준 것이다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원한 걸 보면 모든 사람이 오직 한 가지 소망으로 모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응원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모두 같지 않습니까? 오직 그게 하나의 소망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어떤 기질 다 불문하고 함께 몰리게 된 것이고 함께 울려가지고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더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 소망, 내 나라가 이겨야 된다. 그 속에는 뭐 이것저것 사람을 구분한 따지는 게 없어요. 동일한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 교회는 사람마다 다른 기질이나 성격성이 장애가 될 수가 없는 것도 그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누구든 성도로 부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남미는 남편 보니까 담배를 피고 술 먹고 저런거 술을 틀렸다. 그건 내 속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사람도 성도로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가이사집 사람 중에서 성도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울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그걸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그 사울이 행동한 거 그걸 보면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아마 우리를 죽이려고 믿긴 없는 그런 것일 것이다. 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바로구를 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구를 행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행하심 때문에 사울이 바로구를 든 것이지, 사울이 처음부터 성도가 될 자질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넌 안 된다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면은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누구라도 성도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 북한의 김정일에게 어떤 일이 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김정일 그 양반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성도 될 수 있는 울타리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살인, 강도, 짓을 저지른 사람, 은근 교도소 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교인을 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어떨 때는 참 대답을 곤란한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도가 성도 아닌 사람과 불신자와 결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좀 간혹 받습니다. 특히 믿는 집안의 부모들이, 아니 목사님 이번에 아이가 결혼하는데 그 집안 안 믿는 집안이고 걔도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 결혼 시키는 거 말해야 됩니까? 뭐 이런 그 질문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신자 집안이라면 당연히 신자 결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한 가지 원칙을 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좀 달라요. 물론 될 수 있으면은 교회를 다닌 사람 결혼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성도다, 이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안 믿는다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다, 그래야 성도가 결혼해서, 이것은 사실 한 가지도 원칙을 못 박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것은 단지 같은 종업길에 맺어진다는 그 차원의 예상은 아닌 것으로 여기면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르거든요. 그 사람 행동을 보고 저런 사람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살다 보면 제 다른 모습이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실 자신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기 바라는 것이 부모의 체면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집안, 믿는 집안에 체면이 있지. 어떻게 불신자 집안을 해갈 수 있느냐. 내가 내 신앙을 갖다가 내 남에게 먹고 있는 것도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막연하게 믿는 집안이니까 믿는 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 일성 누군가가 안 믿는 자가 결혼하겠다 그랬을 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결혼하면 너에게는 하나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안 믿는 자 결혼할 때 그를 인도할 책임이 너에게 같이 주어지는 거다,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사석이 불신자가 결혼한다 해가지고, 아니 믿는 집안이 있을 때 그럴 수가 있는가, 난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행하시면 성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도가 결혼해야 된다, 이런 한 가지 원칙을 못 박을 수 없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 놓고 뭐 불신자 결혼이라는 것을 허리 말해주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제 말이 의도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누구든 성도 될 수 있다는 것, 또 어느 곳이든지 간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이사집 사람 중에 성도가 있었다,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집이라는 것은 성도로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성도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행하시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있게 되는 곳이라는 그 어딘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성도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다만 예수의 은혜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시고, 만약에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어떤 환경, 어떤 장소인지 간에 성도로 살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께 좋은 책임입니다. 그 누구도 한번 팔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함께 말씀을 따라갑니다. 과연 하나님께 관심 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걸 살펴가면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 머물기 위해서 서로서로 돌아보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동원하고 말해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로 국권 세울 수 있는 은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권고될 수 없는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저희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도라 불려주기를 열심히 할 때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술도 상관이 없이 우리의 행함도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되어졌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게도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행동을 보면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의 전략을 따지면서 넌 성도일 수 없다, 넌 성도가 아니라는 그런 비난도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좀 뒤에 두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서 비난과 비판이 나오는 십상입니다. 내가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기준해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할 때가 참으로 많은 일이 모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잘리한테 모든 심판은 기계 목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두게 하시고 우리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가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와는 함께 자라져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면은 그런 형제로 함께 만나있자고 그를 다가가고 그에게 권면하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비판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시고 그를 잘라내고 물쳐내기 전에 함께 주 안에 머무는 성도로 남아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그런 바람으로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 은석도 역시 여러 개의 사람 모였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소망으로 우리가 저도 하나님을 확인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